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알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내가 갇혀 있다.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심정이 어떠했을까? 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떠할까? 생각해 볼 때, 거기가 기쁘고 우리가 즐거워할 장소가 아니지요. 감옥이라는 거는 그렇게 환경적으로 좋은 곳이 아닙니다. 특히, 옛날에 이 바울이 살던 시대에 이 로마인 그 식민지로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 그것은 그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그러한 곳이죠. 그러나 그 내가 이곳에 갇힌 거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이곳에 이렇게 죄인처럼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그가 전혀 그 의기소침해지거나 또 하나님 앞에 입이 나오거나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나 그 은혜나 사랑에 대해서 그 흔들림이 있지를 않아요.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오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이거 왜 그렇지였든지
맞아.
또
웬일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게 제대로 믿었나 아니면 내가 제대로 했나 이게 죄의 벌을 받는 것인가 내가 뭐를 열심히 모자라서 그러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섰나 뒤섰나 뭐 별별 생각을 다 드는 거예요. 그게 다 사탄의 참소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의 죄사함은 십자가에 그 흘려주신 보혈 때문이지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못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해도 우린 나갈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 설수 있고,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언제든지 거할 수 있다. 네가 내 안에라고 하신 그 주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품고 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하시는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됨을 지키는 그 삶,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이요, 이미 답하신 거예요. 그것은 그 감옥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동일하게 역사되는 자유함입니다. 진리 안에서 너희들이 자유하다. 감옥에 있으면 몸은 갇힌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밖에 있는 에베소 사람들, 밖에 있는 교회나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근심하며 또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바울이 받아야 될 형편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그가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가 건강하거나 안 하거나가 상관이 없이 그는 자기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자녀들처럼 정말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그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그들이 정말 그 축복과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갖고 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만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가 제일이라고 그래서 기도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요. 또 편지를 써서 그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부터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편지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글 쓰는 게 별로 쉽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글로 표현한다는 게참 어려워요. 그러나 사람한테 말로 전했을 때그 말이 흘러가 버리고요. 그 사람이 그 순간에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전혀 정말 스치는 바람 같아집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편지 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이제 일본에서 이제 수련회나 어떤 데 가가지고 처음 만나고 그런데 상담을 받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자기 소식을 전해왔을 때 제가 답장을 쓰면 그 답장에 쓴 말들을 그 사람들이 수십 번을 읽으면서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역사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자기에게 그걸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답장을 받을 때그 편지가 그냥 편지가 아니라 내가 답장 쓴게 아니라 하나님이 편지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참 많이 이렇게 확인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면 말이라도 눈짓이라도 뭐래도 정말 역사하시는 거는 하나님 친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편지를 통해서도 하신다.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편지를 쓰게 하는 어떤 그 동기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지 쓰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을 때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글을 쓴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24시간 거의 지금 사람들하고 접하고 있잖아요. 또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려고 그래도 관계가 맺어져야 편지를 쓰고 그쪽에서 뭐가 와야 편지를 쓰지 그냥 써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사역할 땐 편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가 뭐가 중단 상태여야지 그게 돼요. 근데 그게 감옥에 있을 때 아니면은 뭔가의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가 그 사람들을 막 만나고 그 사람들과 얘기하며 그러한 직접적인 사귐 속에서 뭔가를 할 때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러나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그 편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굉장한 그 하나님의 어떤 비밀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언제든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만 사귐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밖에 못해요. 그래서 멀리 떠나간 사람, 멀리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만 있지, 기도한다고 그래도 언제든지 우선이 지금 앞에 있는 정말 우는 아이한테 젖한번더 물린다고요.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손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더 가고 하는 얘기하고는 좀 달라요. 그냥 그때의 어떤 그 시간적인 돌봄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더 손이 많이 간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역적으로 멀리 있다고 먼 것이 아니에요. 항상 마음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언제든지 기도하고 언제든지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 대해서 품고 있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시고 그거를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일본에서 혼자 그 신앙생활 할때 누군가 저희 이제 친정 식구들이나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안 믿는 사람들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계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그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돼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알때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누구에게인가 그런 사람이 돼줘야 되겠다. 정말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릎 꿇고 있음을 그 사람에게 알림으로써 그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물론 이 관계의 배후에 주님 계시죠. 주님이 그렇게 이음줄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요. 또 우리가 어떠한 그 이해관계, 유익관계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고 그냥 축복하고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준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이 있음을 그 위로 삼고 격려 삼을 때 내가 또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바울이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오히려 권면해요.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껏 지켜라. 이것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 하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은 먼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모든 신령한 것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하게 살으라 얘기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하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를 상처 주거나 짐 주거나 우리를 어떤 그 치우치게 하거나 우리를 난폭하게 아주 뭐랄까 딱딱하게 뾰족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세상에서 높고 강하고 크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없는 자같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아 장사지내심으로 인해서 너희는 이제 없다. 너희는 옛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셔서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내가 이제 너희 아버지야. 너는 나의 것이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하시면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하시고자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 안에 그냥 뭐라 그럴까? 원동력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엔진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을 쫓아서 그분을 따라서 살면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만 계시면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크고 나보다 현명하고 나보다 정말 오르신 그분으로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만 계시면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믿지를 않으면 믿으려고만 하고 노력만 하고 애쓰다가 우리는 결국 안 됐다가 답을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노력해서가 아니고요. 애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역사하심으로서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나의 소욕을 버리고 주님을 사모하며 오히려 주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어떤 한순간이 있었다면 그 순간이라도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애써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연장되면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연장시키지 않고 찾고 내 공로 삼고 내 영광 삼고 또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끊기는 거지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주셨다, 또 하셨다, 안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내가 탕자가 되고 내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죄를 지시는 일이 없고, 내 안에서 모른 척 하시는 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하옵소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그렇게 원해? 그럼 너가 좀 한번 해봐. 이러시는 일이 없다리.
아멘.
그렇게 원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언제 얼마만큼인가 배우면은 조금 이제는 졸업하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배우면 가르치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일생 배우는 자예요.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합니다. 아기가 결혼하는 건 아니지요. 소위 말하면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아기 엄마가 되고 아기 아빠가 돼요. 아니, 아내가 되고 남편이 돼요. 근데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기 엄마가 되고 아기 아빠가 되는 그것이 뭐예요? 처음 있는 일이지요. 성인은 됐는데 성인이 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또 처음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또 배워야 돼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할머니가 됐는데요. 시어머니가 되고 또 할머니가 되면 거기서 배워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엄마로서 그 손자 손녀에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자 손녀에게 나는 할머니지 엄마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내 아이들이 지금 내 아이들이었던 거와 그 아이들이 누구의 남편이요? 누구의 아빠 된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대하는 것은 대하는 태도가 나로서 또 달라져야 되는, 내가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워야 되겠어요? 언제든지 예수님의 멍에 메고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해서 우리 같이 잘 까먹고요. 배우고 배우고 배웠는데도, 듣고 듣고 들었는데도 또 그냥 급할 땐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그래도 화안 내시고, 그래도 짜증 안 내시고, 그래도 싫어하시지 않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모르냐고 알밤을 주신다든지, 뭐 이제 나 그만 가르칠 거야라고 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배울 수 있어요. 나중에는 미안해서 못 물어보겠고, 나중에는 부끄러워서도 배울 수가 없는, 모른다 소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제가 컴퓨터를 하는데 컴퓨터를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요거 요거 누르세요, 요렇게 요런 방법으로 하세요 하면 그거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카메라를 사진을 찍는데도 그래요. 셔터가 요거고요, 그냥 자동으로 다 됐으니까 요렇게 누르면 되고 요거는 요렇게 하면 되고 그냥 그래서 그대로만 해요. 그런데요, 제가 재밌는 게, 재밌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참 어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거를 매일 하면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조금 쉬잖아요. 그러면 다 잊어버려요. 다시 배워야 돼요. 이거 어떻게 했지? 분명히 했었는데. 제가 일본에서 살 때는 이제 젊었으니까 자동차 타이어도 바꾸고 뭐하고 다 제가 살림하고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미국 와가지고서는 특히 교회 일만 하고 몸도 아파서 쓰러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뭐 반찬 만드는 일부터 자동차 만지고 집뭐 고치고 라디오 고치고 뭐 그런 기계 만지고 하던 일들을 많이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말씀도 너무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안 하면 잊어버려요. 안 하고도 살수 있는 것 같이 돼버려요. 아니, 안 하고 살수 있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잊어버려요. 그래서 많이 어려웠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찾잖아요. 그런데 조금 다리 뻗을만 하면은 우리가 세상식으로는 그냥 내 힘 갖고 있는 환경 상황 속에서 뒹굴뒹굴 살아도 사라지니까. 불구덩이 속에서는, 용광로 속에서는, 사막 속에서는,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는 주님이 계셔야지만 빛이 있고, 그래야만 샘물 나고, 그래야만 건져지니까 그때는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을 때, 여기가 낙원이요,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자르는 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는 오히려 주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도 밥 먹고 있고, 그래도 사람들하고 잘 그냥 소위 말하면 행복이라는 거, 그냥 평안이라는 거를 세상적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평강인가 보다. 이거 주신 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거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그 사모하고 절실함을 우리에게서 뺏어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냐고 겸손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 그냥 그대로 받아주세요.
아멘.
오직 그냥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세요. 우리가 누구라는 거 어떻다는 거 상관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형제들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라 우리가 한 지체라 알지요. 그래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온유하고 정말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그들을 축복하며 내가 그들과 하나입니다. 내가 한 몸입니다. 우리 식구입니다. 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마음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핑계를 대고 얼마나 변명을 해요. 저 사람이 나쁘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저러니까 그렇죠. 제가 어제 어떤 찬양 집회를 갔어요. 그러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오랫동안 사귀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뭐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넘게 이렇게 쭉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최고에 있다가 딱 떨어지는 사람도 보고 또 그냥 너무 어려워가지고서 쩔쩔쩔쩔 매던 사람이 지금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 있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그거에 다른 건 뭐예요? 때가 다른 것 뿐이에요. 우리 인생은 똑같아요. 올라가 있다고 선 게 아니에요. 그것도 세워주신 것 뿐이에요. 떨어져 있다고 정말 우리가 망한 게 아니에요.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쓰러졌을 때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을 볼 때 실족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사람이요. 그들이 인생으로 가진 여러 가지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성도들이나 그 옆에 있는 이웃들이 참 다치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한 죄와 허물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거 너무나 맞아요. 당연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녀가 아니고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매장돼야 되나. 세상에서는 회사에서 잘못하면 모가지 당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모가지 시키는 일이 없어요. 왜? 부모 자식 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에 그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기만 해서 부모 자식이에요. 또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우리가 자식한테 정말 본이 되고 뭐든지 다 잘하기만 해서 우리가 부모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악한 부모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 아이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한테는 선한 일, 좋은 일, 너를 위한 일밖에 한 일이 없다고 우리가 막 고집을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아이에게 악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우린 자식이 내 속세인 것만 생각하지. 내 요구에, 내 어떤 그 바람에 달하지 않는 자식들을 자꾸 지청구 주고, 그리고서 또 끄집어내려고 그러고, 그게 뭐 너를 위한 거라고 짐져 주고, 그냥 뒤흔들지만, 그게 하나님 다 악하다고 하시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요. 우리 애기가 또 뭔가를 잘할 수 있는 어떤 그 바램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뺏고 우리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취하시고자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입히시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쓰레기 같은 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것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우선 다 버리라 하시고, 또 이미 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거는 성령의 일치예요. 성령의 일치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평강하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한 몸으로 있을 때 몸이 건강한 것이요. 한 몸으로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그 운행하신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과 기쁨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서로가 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것도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자가 아니지요.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자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믿기 시작한 그 교회의 성도들을 지식에, 믿음에 서로 잘하게 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그리고 서로 인내하며 서로 온유하고 서로 겸손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손길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들에게 한 것처럼, 내게 한 것처럼 서로가 하라. 그러면 천국이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천국이 임하고, 우리 가정의 천국이 임하고, 우리 교회의 이 땅에 정말 감옥이든 어디든 천국이 임해요. 사막에서 샘물 나는 게 정말 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이 일치하게 해줬다. 성령님 빼놓고는 일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 빼놓고는요. 하나 되는 일이 우리는 불가능해요. 하나가 사실은 엄마하고 뱃속에 있는 아기가 한몸 같지요. 그러나 벌써 두 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결혼해서 한 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셔서 원래가 하나에서 두개 하신 하나님은 그를 둘이라고 보지 않고 그들을 하나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역할이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가진 그한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들,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머리가 하나면은 그 몸이 하나예요. 성령님, 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을 좇아 살면은 다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용서하며 서로가 축복하며 서로가 뭐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 되라 그러세요. 근데 그것을 아버지에게 부탁하세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고 계신 대로 그분이 하나님께 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실제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말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많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신 대로 친히 역사하시는 그냥 인격체시고 능력이시고 이루심이요 또 영광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말은 뭐 꼭 이론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가지로 잘라요. 뿌리가 한 나무, 한 씨로 시작했으면 그게 한 나무가 되죠. 아무리 큰 나무라도. 거기에 잎사귀가 얼마든가 많아도, 가지가 얼마나 많아도, 또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리고, 또 꽃이 얼마나 많이 피고, 뭐가 어떻든 간에 한 씨로 시작한 나무는 한 나무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씨가 되셔서 우리가 시작된 몸, 교회, 우리들의 관계라는 거는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를 깨면은 어떡하겠어요? 내가 그 가지에서 떨어진 것이요. 그 나무에 달린 열매에서 내가 떨어진 것이요. 열매가 열릴 때까지는 한 씨가 뿌리 내려가지고 싹이 돋아가지고 거기까지 자라서 꽃 피고 해야 열매가 있지. 열매만 딱 생기는 일이 없잖아요. 씨가 그 다음날 열매되는 일이 없다고요. 우리가 정말 사도와 그 선지자의 터위에 너희들이 지어졌다. 쭉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 속에서 지금 우리에까지 왔고 우리로 더 지금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더 자라고 또 다 겨울이 돼서 죽은 것 같고 잎이 떨어진 것 같아도 봄이 되면 새싹이 다시 돋는 것은 그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내가 죽어도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어떡해요? 우리의 복음, 우리의 영생,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이음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혼자 독불장군의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냥 한 가지가 되면 되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오늘만 열리고 올해만 열리고 내년에 안 열리면 안 되지요. 나도 열어야 되지만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다 열어야 되고요. 내년에도 열려야 되고 후년에도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전부터 쭉 열려왔기 때문에 또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비교 경쟁은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서 너 잘났네 내 잘났네가 없어요. 몸은 하나,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얻었다. 이 한 소망, 그 참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요. 하시는 일은 성도 한 사람은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심으로 인해서 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이 성령님이 이 땅에서 은사로 역사하시는 그 이 저기 일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서로 돕고 서로가 상호 연결해서 조화를 이뤄가면서 지금 서로가 공존하는 것이 필요해요. 몸 안에서는 역할이 달라도 서로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생명체예요. 몸이 하나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도 만나고 조그만 교회 목사님도 만나요. 모든 교회가 잘 돼야 되겠고 모든 성도들이 잘 돼야 되겠다. 그런데 그거는 모든 교회가 커져야 되겠다는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에 답이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땅에서 그 세워진 지역교회들이 다 똑같이 커져야 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럴 필요도 없어요. 사도행전 이 지금 바울시대 때는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큰 무슨 성같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옥 속에 갈 시대예요. 성령님이 연약하셔서 감옥에 간 게 아니지요. 바울이 성령님이 버렸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게 아니지요. 성령님이 능력 안 주고 버렸기 때문에 조그만 교회가 생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그맣고 큰 거는 우리의 보는 거예요. 일본에 열 몇 명 놓고 앉아있는 교회가 평균입니다. 그러면 그 열 몇 명도 천하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값어치가 몇만 명 있는 교회의 성도와 하나도 안 달라요. 아멘. 사람이 보기에 다르지 하나님이 보기에는 안 달라요. 몇만 명이 있어도 그 몇만 명이 합해서 할 수 있는 일과 단 한 사람이 있어도 그 한 사람에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달라요. 사람이 하는 일은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하고 잘하고 칭찬받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해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런 일 하시지 않아요.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세요. 전혀 포인트가 달라요. 돈 있고 재력 있고 재주 있어서 지을 수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밖에 성령님밖에 못 지어요. 사람이 못 지어요. 작은 게 좋다, 큰 게 좋다의 개념이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큰 교회 짓는 것이 부르심이 아니요. 사람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쫓아서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찍기가 돼서 감옥에 가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부끄럽고 돌맞는 삶을 살았고 핍박받고 죽임당한다고 그랬죠. 환난 겪는다고 그랬죠. 어느 시대에 가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이 세상에서 화려해서 칭찬받게 될 거야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내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자녀 하나하나가 귀하죠. 그 귀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그 한 사람을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면 만 명도 소용없고 십만 명도 소용없어요. 그 한 명을 내쫓고 그 한 명을 소홀히 여긴 그것이 하나님이 뭐예요? 피눈물이 나는 일이요? 하나님이 다시 십자가에 달리고자 할 그런 일인 거예요. 사람 하나 실족시키는 것이 그만한 큰 일이에요. 소를 무시해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도 된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 그런 분이라면은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보내주시지도 않았고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아무 가치가 없는 우리예요. 하나님의 잣대에서 이미 떨어졌던 우리예요. 치우쳐서 다 무익하다예요. 그런데 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고 나를 대하듯이 대하라. 근데 그거를 안 하고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아무리 하나님한테 효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에게 뭐를 다 갖다 많이 바쳐도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를 갖다가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나한테 갖다 뭐를 갖다 잔뜩 바친다면 내가 그 바치는 거 받겠어요?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없이 여기거나 실족하고 시키거나 우리가 그들을 상처를 주고 그들을 말하자면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좋아해요. 하나님 내가 다 드리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하면 참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소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거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훌륭하고 근사한 사람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없이 여기고 가장 정말 싫어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 그 속에 예수님 계세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다리시며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우리의 부르심과 소망이 하나다. 세상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돼야 되겠는데, 하물며 주 안에서 형제끼리, 지체끼리, 우리가 거기에서 경쟁하고, 거기에서 열등감을 갖고, 우월감을 갖는다면, 우리가 지금 도대체 세상 사람이에요? 주 안의 사람이에요? 카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우리 아버지 한 분이에요. 우린 다 같은 식구고 같은 형제고 그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저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성령님이 그러시죠. 하나님이 그러시죠. 온유하고 겸손하다를 묵상할 때가 참 많아요. 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심이 제게는 어떠한 것으로 이렇게 다가오느냐 하면은 저를 부끄럽게 안 하시고, 저를 무안하게 하시지 않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생각 안 하게끔 하나님, 죄송해서 면목 없어서 막 이렇게 몸둘 바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그냥 주시고 싶어서 그냥 그거 내가 받아주기만 하면 오히려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내가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은 잔치 열어주시고 내가 아버지하고 한번 그냥 그 얼굴을 향하면 언제든지 기다리시다가 왜 이제서야 왔니? 안 하시고요. 내가 얼만큼 기다렸는지 아니, 그런 얘기 안 하시고요. 그냥 정말 반갑게, 정말 기쁘게 그 맞아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참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 생각이 돼요. 그분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모든 걸 통일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시대요. 하나님과 동행함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이요.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데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다른 거는 없어 여기고 다른 것은 다 담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임재 아니에요. 없지요. 나하고 골방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만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인생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 우주 만물에 지으신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 우주 만물 그 모든 인생 정말 이 세상의 땅끝까지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고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손바닥 안에 있고 그것이 우리의 눈동자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굉장한 세계인지 모릅니다. 주 안에서 하나로 통일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요. 지금 깨진 것 같고 지금 다 부서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반드시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실수 없이 지금 다 하고 계세요. 문제는 내가 그거를 보고 내가 그 속에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우리 모두가. 근데 하나님은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지금 아니냐. 아니요. 아까 열매 맺는 것이 씨가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한다 그랬어요. 시간을 통해서 가는 거라. 그러나 분명히 지금 그 씨 안에 있는 생명이 하고 있지요. 무슨 새싹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요. 뿌리가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지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썩지 않는 참생명 되신 그 주님이 이미 거룩하고 이미 온전하고 이미 정말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령이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내가 스스로 씨가 돼서 내가 스스로 열매 돼서 내가 스스로 영광 받으려고만 안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가지로만 붙어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로 보이겠어요? 열매로 보이겠어요? 우린 가지예요. 마른 막대기 같은 가지지만 거기에 붙어있으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힌대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로 오는 거지요. 우리가 무슨 저기 우리 스스로가 둔갑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린 인생이에요. 정말 흙에 진토로 진 먼지 같은 존재고 흙으로 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예요.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요. 생명이 없으면 그냥 썩어져 가는 짐승과 하나 상의하지 않는 다르지 않는 그런 우리예요. 그러나 참 생명이 오셔서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거, 그 사랑, 그 온전하심, 그 신실하심 그 좋으신 것, 그것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난다. 그것이 부르심이죠. 그것이 택하심이죠. 그런데 한 씨 안에 있는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얘기. 그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날까지 이루심에 대해서 확신한다고 말한 바울은 내 안에, 자기 안에 지금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자기를 통해서 하실 것에 대해서도 의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누가 지금 주인으로서 갖고 계신지를 알기 때문에 내 영혼을 그 주님에게 위탁하고 그 내 영혼의 주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것.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랄지라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형제들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형제들의 눈에 티가 있고 그 형제들의 과거, 그 형제들의 지금 현재도 허물투성일지 몰라도, 아니 간음 현장에서 붙들려와 그 여자 같을지 몰라도 돌 던지는 거 죄 없는 자 하다 그랬어요. 예수님 임재 안에 있다는 거는 내 인생됨과 내 죄를 비침받는 것이요. 내 눈에 대들보를 보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덮으심과 그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함으로 그걸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신 거, 하고 계시는 거, 나타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걱정을 해요. 우리가 뭐 실망을 해요. 낙담을 해요. 아니요.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는 노력해서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누구든지 하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은혜는 누구든지 누리게 되어 있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것을 언제든지 나타나게 되고 언제든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성령님 우리 안에 능력으로 권능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약하고 나 힘들고 나 믿음 없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님이 내게 믿음 주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고 성령님이 그 뜻대로 친히 행하시사 내 안에서 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뢰해야 돼요. 그리고 하세요 하고 날 내려드리면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됩니다. 내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거룩한 삶 살게 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누구든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심이 어제도 오늘도 동일해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만유의 아버지이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입니다. 즉 만유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만유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기적이 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를 힘껏 지킴으로 한 몸을 이루며 한 가족으로 오직 하나님의 그 한 뜻 한 말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게 하심에 초차 사는 저희들 되게 한 사람 한 사람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